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고 또한 예수님을 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한 이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배워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일날 그 부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부활 사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엄청난 그런 사건인데 그런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그 신자의 삶이 부활에 비해서 너무 힘이 없다 그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자의 삶이 힘이 없다 그런 얘기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 신자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너무나 보이지를 않는다 그런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창조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이 세상의 창조주라면은 세상의 주인이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국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종입니다. 그런데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종다운 태도가 보이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그 주인이 그 높고 권세가 있으면은 종도 덩달아서 큰 소리를 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종이 아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주인,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모시고 있는 종이면서도 오히려 세상에 꼼짝을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이게 신자이면서도 좀 나약하고 힘없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일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런 얘기죠. 죽은 몸이 다시 산다. 이러한 그 놀라운 기적을 말하고 또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건 왜 그러냐? 그런 물음을 해봐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그 약속들을 자꾸 먼 훗날로 밀쳐버리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가령 그 100억짜리 회사를 가지고 온 사장이 너 10년 뒤에 내 회사를 너한테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년 뒤에는 100억짜리 회사가 내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소망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비록 배고프고 또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절대로 기죽지 않고 10년 뒤에 보자 이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며 그렇게 살아갈 게 아니냐는 거죠. 근데 세상이 멸망할 때 내가 이 100억짜리 회사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죠. 세상이 망할 때 100억짜리가 망할 때는 100억짜리가 아니고 1000억짜리 회사를 준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건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만원짜리 한 장보다 못하는 그런 그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볼 것도 없고 기다릴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대할 거란 말이죠.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 그것은 나에게는 별 의미 없다 이렇게 여겨버린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대하는 사람의 생각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때는 세상이 망할 때가 아니냐는 얘기죠.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뭐 세상에서 몇천 년 더 살다가 그래 세상을 좀 마음껏 부리다가 천국 간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예수 오신 부활해가지고 천국 가면 그걸로 끝나버린다. 뭐 이러한 얘기가 있다 보니까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항상 이런 계산이 우리 머리에서 자꾸 돌아간다.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현실적인 것이 아니니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이 부활 사상, 부활은 별 쓸데없는 그러한 그 약속밖에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취급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은 마치 온 한국교회가 예수님 부활을 진짜 잘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부활절이 끝나버리면은 부활을 전혀 모르고 또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사람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교회의 실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부활만이 아니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천국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지금 영생에 대한 시각도 그렇게 대한다겠습니다. 천국도 먼 훗날 일로 뒤로 밀어버리고 영생이라는 것도 역시도 먼 훗날의 일로 내가 부활해가지고 되어질 그러한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로 그렇게 다 취급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전부 현재적인 것들이다.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 현재적인 것이다.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관되는가 그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지금 우리의 현재 삶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영생이 있다. 이렇게 그 맨 마지막 때 되어질 일 그게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 그런 얘기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사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몸이 이 땅에 지금 이 땅에서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죽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어떻게 영생 영원히 사는 영생이 지금의 삶과 연관이냐 그 말입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 우리는 영생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 그거 영원히 사는 거. 네, 이런 생각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알아온 영생에 대한 우리의 지식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선 이 영생을 영원히 사는 거다 이렇게만 단량 생각하고 많으면 사실 세상이 끝나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신자에게만 있는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기로는 세상 마지막 때 영원히 사는 것이 신자에게만 일어날 일이겠습니까? 누구한테도 있습니까? 모든 인간에게 다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은. 사람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합니까?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죽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부활은 신자에게만 있습니까? 불신자에게도 있습니까? 부활이. 예? 자, 그럼 불신자에게 만약 부활이 없다면은 불신자들은 지옥을 어떤 상태로 가겠습니까? 성경은요, 불신자들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뭘 하겠습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한 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두말할 것 없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자 불신자 양쪽 다 모두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대개 사람들은 부활을 말하면은 신자들이 다시 사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거 이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 참 많아요. 다시 사는 것 자체를 포기라 이리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생각이 머무는 겁니다. 하지만은 다시 산다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산다고 해도 살아난 그 형편이 지금 이 세상을 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다면 다시 사는 건 절대로 복일 수가 없습니다. 부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존재, 어떤 상태로 부활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존재로 다시 살았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요한복음 5장에서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시켜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원한 심판 집어넣어버린 이겁니다. 부활시켜가지고 영원한 심판 집어넣어버린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부활인데 그 몸이 심판받을 몸으로 부활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신자의 부활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생명에 들어갈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몸을 가리켜서 영광스러운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건 오래 산다, 영원히 산다, 이게 복이 아니고 영광된 몸으로 다시 살았다, 이걸 가지고 복이라 이렇게 말하죠. 부활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 뿐만이 아니고 사도행전도 같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은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한다 이런 얘기를 야 죽었다가 다시 산단다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건 진짜로 부활의 부자도 모르는 그런 것이에요. 이처럼 의인도 악인도 부활한다고 하는 얘기는 의인도 악인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악인도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 이것만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결국 불신자도 영생한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걸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영생에 대해 말하는 구절이 좀 많이 나오지만은 그 구절들은 전부 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이런 것이다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본다면 오늘 본문이 유일하게 영생이란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이 무언가 안 돼 있어서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신자가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살아가는 건 나약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그 이유는 뭐냐면은 부활이 뭐냐 그 의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영생이 뭐냐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힘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살겠지만 이렇게 이해하니까 지금 부활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생도 마찬가지로 그냥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믿어버리니까 영생도 지금 내가 사는 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더라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 영생이라고 하는 그걸 믿는다 해도 그 믿음에 어떤 힘이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을 그냥 교리적인 차원에서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영생도 그냥 기독교 교리적인 차원에서 믿고 넘어가 버리는 이런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우선 그 고쳐야 될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은 영생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 이걸 의미해서 영생이라고 말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설명이 참 난해한데 일단 여러분이 생각이 들게 뭐냐면은 신자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상태로 부활해서 존재하는 게 중요하냐 그 두 개를 따져보라 그 말입니다. 어느 게 중요합니까? 후자죠. 영원히 존재는 중요하지를 않아요. 왜? 악인도 영원히 존재할 수 있으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상태로 다시 산다. 영광님을 살아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악인도 영원히 사는 게 마찬가지인데 뭐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는 건 죄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믿는다 해가지고 죄가 없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운명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흠이 있고 그래서 고쳐가야 될 그런 사람이다. 이걸 의미하는 게 죽는다 이런 얘기죠. 아직까지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 그 의미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흠이 없고 완벽한 그런 존재라면 죽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죽음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흠이 없고 완벽한 상태, 이걸 가지고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는 얘기죠.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얘기합시다. 악인도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악인들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뭐 말할 것 없이 예수를 안 믿어서 멸망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어떻게 해서 멸망으로 가는 이유가 되냐 그 말입니다. 뭐 아는 것 같은데 설명이 곤란하죠. 이걸 이해하면 영생을 이해하게 돼요. 간단합니다. 천국은요, 완벽한 자가 들어갑니까? 불완전 자가 들어갑니까? 완벽한 자가 들어가는 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흠도 없고 이제 고칠 것도 없는 완벽한 자가 들어간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흠이 없고 고칠 것이 없는 완벽한 자가 될 수가 있느냐?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되어진다 그런 얘기죠. 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모든 죄의 문제 해결되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썩어질 몸을 가진 상태에서 죄에서 우리가 내가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내 몸이 죽어서 썩어짐으로 해결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그 자체가 뭐냐면 이건 썩을 몸에서 벗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부활했을 때에는 영광스러운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해처럼 빛나고 새와포처럼 정결한 그런 예수 안에서 부활한다 이런 얘기는 우리 역시도 그러한 상태로 다시 산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은 깨끗한 몸, 완벽한 몸 이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시 살았는데 주 안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흠 없고 완벽한 그런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기들은 부활을 해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해도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죄 있는 자라 그 말입니다. 부활을 해도 죄 있는 자로 부활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죄를 멸하실 때에 멸망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불신자가 지옥 간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에 예수를 안 믿어 지옥 간다 이렇게만 끝나지 말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 하실 일이 뭡니까? 사탄을 멸하시는 거죠. 사탄을 멸하신다는 것은 죄를 멸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죄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그때 죄의 세력은 몽땅 다 함께 멸망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부활은 여전히 사탄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게 악인의 부활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 그 말이죠. 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죄를 멸하실 때에 함께 멸망을 받는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죄 있는 자는 몽땅 멸망을 받는데 신자는 부활할 때에 죄가 하나도 없는 영광의 상태로 주님 안에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무는 상태로 살아났기 때문에 죄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고 죄 없는 깨끗한 나라인 천국에 합당한 자로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걸 가지고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고칠 것도 없다. 완벽한 영광의 상태다. 이것을 가지고 영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때부터 이미 영생은 시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로 살기 때문에 이미 영생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말하기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거다. 아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는 거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죽은 후에 있게 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지금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도 예수는 몰랐다. 나 죽어서 나 안다.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대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이미 영생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안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저를 알고 제가 여러분 아는 그런 수준의 알미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알아봐야 여러분의 이름이나 뭐 사는 집이나 뭐 가족상 뭐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 이것밖에 알 게 없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게 인간 세계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나중에 배신당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 뒤통수를 치는 그런 일도 많다 그 말이죠. 하다못해 부모도 내 속은 자식이지만은 자식 속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 인간이 서로 알고 있는 그런 수준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예수를 보내신 분이다, 뭐 이런 것들은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하나 되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안다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이런까지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보이잖아 하나님에서 그것까지 알 수 있겠냐?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그 사람이 아버지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아버지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순종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그대로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알미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은 아직 이런 알면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알고 있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아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뭘 해주기만을 예금 바랄 뿐이지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에는 참 부족한 게 우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대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면서 믿는 것 이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내 삶이 움직이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안 죽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흠없는 영광된 몸이 될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승리한 자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 이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자로 살았든 가난하게 살았든 뭘 얼마나 살았든지 간에 그런 모든 건 죽는 것으로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심판의 보라 나오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대로 산다면 지금 내 꼴이 어떻든지 간에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영광의 몸을 입을 존재거든요. 신자는 바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내 몸 바라보고 한탄할 필요가 없는 게 신자고 남들처럼 못 산다 해가지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게 신자라 그 말입니다. 이미 영광에 들어있고 영생에 들어있는데 흐뭇고 튀어는 그런 존재로 천국에 있게 될 것인데 뭐가 부족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 사람들처럼 남보다 더 잘 살고 더 좋은 걸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싸우고 경쟁하는 그러한 위치의 사람 절대 아닌 것입니다. 신자가 싸워야 될 것은 바로 눈에 보이니 세상 것 때문에 예수 안에 약속되어진 그 좋은 것들에서 멀어지는 그런 나와 싸워야 된다 그 말이죠. 항상 우리는 뭐가 진짜 좋은 거냐 뭐가 진짜 나에게 귀한 것이냐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쫓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안 살아가는 것이냐 자꾸 돌이켜보고 묵상할 필요가 있죠. 나를 점검하면서 내가 세상에 이끌려가지 않도록 나를 치는 싸움, 그게 중단태지를 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서 세상을 사는 게 힘들다는 것, 이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어가느냐는 것, 이걸 바라본다면은 세상 잘 살고 싶다 이런 것 그냥 마음으로 접어둬버리고 하나님을 인도하는 그 삶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걸 위해 기도가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어질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 방향을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두면 되는 겁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향하는 곳하고 내 마음이 가는 방향이 자꾸 다르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지게 되는 거죠. 이건 영생 안에 있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만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아닙니다.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뿐이고 진심으로 하나님 자체를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것, 그게 진짜로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며칠 공부해가지고 알기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알아가야 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지금 뭐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물어서 모르면 지옥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다 오면은 삶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한 그분을 만나게 될 거란 얘기죠. 만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때때로 알아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를 가지고 영생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곧 영생이지 않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자에게 주어진 약속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육신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세상께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세상 것은 내 육신을 잠시 유지하는 뿐이고 그것도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잠시 입고 있는 육신만 볼 것이 아니고 육신을 벗은 후의 일들, 그런 일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멸하실 때에 어떤 자가 멸망에 떨어지는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 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라보겠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이게 승리하는 생활이에요. 그 믿음과 살아간다는 게. 그래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항상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갈 때에 승리한다는 게 뭐냐 이걸 스스로 배우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 이것이 참으로 복받은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을 있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내 속에 확인하고 굳게 세우는 시간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생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하시고 그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삶을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데에 모든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곧 영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한 내 마음을 주께 두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영생의 그 복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지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세상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 벗어나서 천국에 소망을 두는 그런 자로 살기 위해서 힘써 싸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